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3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새벽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22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니라.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어떤 부부가 싸움을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 부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와 다른 집 아내를 비교하면서 말했습니다. 다른 집 아내는 이러이러한데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은 왜 다른 아내보다 그렇게 못해? 예,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도 자기 남편과 다른 집 남편을 비교해서 말했습니다. 누구누구 집 남편은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연봉도 많이 오르고 그렇다는데 당신은 어째서 그 집 남편들보다 못한 것이냐? 예,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부부싸움이 안 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싸움이 시작됩니다. 설사 다른 집 아내와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해서 말한 그 말이 맞는 내용이라고 해도 그래도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말하면 뭐 거의 백발백중 싸움이 나게 마련인데요. 그만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이 다른 누군가와 비교되는 걸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능시험을 치는 학생 반드시 무조건 다른 학생과 자신의 성적이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이 비교되어야만 우열을 가릴 수 있고 거기에 따라 대학 합격과 대학 불합격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뭐 직장 생활만 하더라도 나의 업무 능력과 다른 사람의 업무 능력은 당연히 비교가 되는데요. 이렇게 나와 또 누군가가 나와 다른 누군가가 비교된다는 것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너무나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각각 금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 모습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인이 무조건 똑같이 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각각 달란트를 다르게 지급했기 때문에 소위 절대 비교가 아니라 상대 비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세 명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분명히 비교가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비교될 때가 옵니다. 그때는 뭐 단순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뭐 큰 일을 했다, 엄청난 업적을 세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진실했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얼마나 충실했느냐, 이러한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시아 왕, 또 여호아스 왕, 그리고 여호야김 왕에 이르는 여러 왕들을 비교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평가하고 그들이 어떤 보응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시아 왕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10절. 본문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 지금 그 본문 10절을 보면 처음에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온 죽은 자는 남왕국 유다의 제16대 왕인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은 주전 609년 무기토에서 벌어진 그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했는데, 요시아 왕은요, 남왕국 유다의 역사에서 소위 3대 성군 중 한 명에 꼽히는 그런 인물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이에요. 요시아 왕은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을 철폐하고 제사를, 예배를 부흥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칭찬을 받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시아 왕은 39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스르 왕을 치려고 이동할 때 요시아 왕이 군대를 이끌고 무깃도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앞을 막았었는데 그만 그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어서 죽고 말았는데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시아 왕의 이런 죽음, 전투에 나갔다가 전투에서 죽었다. 요시아 왕의 그런 죽음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아 왕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주제로 해서 애가를 짓고 백성들과 함께 크게 슬퍼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요, 요시아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극찬이죠. 요시아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분명합니다. 자, 요시아 왕은 이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간 그런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10절 초반에 나온 것처럼 요시아 왕을 위해서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는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참으로 안타깝고 애통한 그런 죽음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역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요시아 왕 같은 이런 평가,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기를, 우리가 다 같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예. 지금 보면 11절을 보면 살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살룸은 남왕국 유다의 제17대 왕인 여호아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울어야 할 대상이 여호아스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고로 여호아스는요, 이 요시아 왕의 아들로서 부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애굽으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그 당시까지 여호아스는 죽은 자는 아니었어요. 잡혀간 자였습니다. 애굽으로 잡혀갈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살아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죠.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 요시아 왕, 그의 부친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모습을 실천한 왕이었던 것에 비해서 여호아스는 조상들의 모든 행위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요시아 왕은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애통하며 슬퍼할 그럴 대상이 아니죠. 반대로 여호아스 왕은 그 당시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애통하고 슬퍼할 그런 대상인 것입니다. 사실 뭐 세상적으로 보자면 젊은 나이에 죽은 요절한 요시야가 불쌍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진짜 불쌍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 그 죄값으로 애굽에 끌려간 여호아스다라는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야김 왕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면 13절을 보면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누구냐? 이 사람은 남왕국 유다의 제18대 왕인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25세 왕위에 올라서 35세로 죽을 때까지 뭐 한마디로 타락과 자기 도취에 빠진 채 독재자로 살았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요, 그 바로 직전 여호아스와 배다른 형제인데요. 여호야김은 자기 부친 요시야가 걸었던 신실한 길과는 전혀 다르게 탐심으로 가득 찬 분주의 길을 걸었습니다. 또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평가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여호아스와 마찬가지로 조상들의 모든 행위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8절을 보면요. 여호야김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위하여 슬퍼하며 통곡하는 모습조차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여호야김 왕의 죽음을 위하여 슬퍼하며 통곡하는 모습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앞서 여호아스 왕에 대하여 참으로 애통하고 슬퍼할 것이라는 그 말씀과는 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여호아스 왕에 대하여 참으로 애통하고 슬퍼할 것이라는 말씀은 쉽게 말해 참으로 하찮은 인생이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이런 뜻이고요. 여호야김 왕의 죽음을 위하여 슬퍼하며 통곡하는 모습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모든 장례식에서, 모든 장례식에서 당연히 볼 수 있는 곡하는, 슬퍼하는 그 곡하는 모습조차 없을 만큼, 그런 모습조차 없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인생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아야겠는가라고 하는 것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내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주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인조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시야 왕, 그리고 여아스 왕, 그리고 여호야김 왕, 세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인물이었다, 그런 종이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처럼 성실한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